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 말씀 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아버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준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끄셔서 어떤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바라보니까 그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골짜기에 두루 다녀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루 다니는 그 모든 곳이 다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뼈가 많았는지 성경에 뼈가 많았다고 표현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많다라는 표현은 진짜 많은 거거든요. 정말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의 상태가 어떤가 성경을 보니 말라 있었다 그럽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그 뼈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선지자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로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뼈에게 나의 말을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뼈들에게 무엇을 대언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이야기를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사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사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뼈들이 자기네들끼리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결을 되더니 그 뼈에 심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거예요. 마치 무슨 영화처럼 죽은 뼈에, 말라있던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뼈 위에 살로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른 뼈는 여전히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대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그들이 다시 살아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뒤로 거기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급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를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의 시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ESV라는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가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생명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혼자 이 땅에 남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하신 것을 바라셨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속에 계시며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심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서도 영원토록 보혜사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속박되어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보좌 좌우편에서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자신들이 그거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모든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냐 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앞에 것만 듣고 뒤에 것은 다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이시고 칠병이어의 사건,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누룩? 누룩 얘기 듣자마자 떡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오늘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늘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명령만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이 그냥 이곳에 임재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임재한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쫓아서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요엘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불러야 한 주님은 누군가를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해요. 너희들 각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지 하는 것을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도 요한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출발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생겨난 것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령의 연합하심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에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치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성령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마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믿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 라고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내 속에서 살면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1부 예배 때는 이거 안 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한번 해보죠. 우리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